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자국 선박을 압류한 미국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며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조처를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저들의 행위가 금우 정세 발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숙고하고 지체 없이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식 힘의 논리가 통하는 나라들 속에 우리가 속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억류하고 있던 북한 국적 화물선 YG 어네스토를 최근에 넘겨받아 압류했습니다. 이 배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현재 미국령 사모아 섬으로 이인됐습니다. YG 어네스토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이라도 중국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고 지난번 무역 협상이 거의 성사단계였지만 중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협상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협상에서 어느 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관세 부과가 미국에 많은 돈과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이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3주에서 4주 안에 판가름 날 것이라며 협상이 성공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최근 보복 관세를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근해에서 지난 12일 사보타주, 의도적인 파괴 행위 공격을 받은 선박들은 폭탄 공격으로 선체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관리가 영국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번 공격에 관여했다고 의심하지만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자국 유조선 두 척이 12일 UAE 푸자이라항 인근에서 공격을 받아 선체가 많이 부서졌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UAE 당국은 선박 4척이 공격받았지만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받은 선박들은 사우디 국적 2척, 노르웨이 국적 1척, 그리고 UAE 국적 선박 1척 등입니다. UAE 동부에 있는 푸자이라항은 페르시마만 호르무즈 해협에 있고 이란과 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이번 사건이 우려된다 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란이 미국의 이익을 목표물로 삼는다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필리핀 중간선거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승리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 연합이 상원 12석 가운데 9석, 하원 297석 가운데 245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필리핀 중간선거에서는 의회, 시장, 주지사 등 18,000개 자리를 선출합니다. 국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로 국정 추진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필리핀 야권과 국제사회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내 정책이 인권을 짓밟는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탄압 사태를 조사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미얀마 진실규명위원회가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와 모든 경제적, 재정적 관계를 끊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로힝야 난민 사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주에 사는 이슬람 소수민족으로 미얀마 군부 탄압을 피해 많은 사람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대피했습니다. 미얀마군은 현지 방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 차관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대북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적했습니다. 미 공군 장관이 북한을 이웃 국가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I don't have a particular comment on the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ies.
미국 법무부가 지난 3년간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최소 7건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이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이버 범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등에 전례 없이 강한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맨델커 차관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대북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적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 연설에서 정권들과 나쁜 행위자들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되면 그들은 대안책을 찾아 나선다며 이를 통해 일부 나라들과 불량 행위자들은 경제 제재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전자화폐로 눈을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한 북한 해커 박진혁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미 법무부가 박진혁을 기소했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그를 제재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박진혁은 북한이 후원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일원으로 다른 국제적 해킹 공격과 더불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를 탈취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맨델커 차관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라자루스 그룹은 스피어 피싱, 즉 특정 대상을 오랜 기간 감시하고 이들에게 악성 코드가 포함된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을 이용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들로부터 은행의 네트워크에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시점부터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결제 시스템에 접근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했다는 겁니다. 맨델커 차관은 라자루스 그룹이 은행을 탈취한 후 가상화폐와 환전 시스템을 이용해 도난 자금을 재빨리 이체했다면서 재무부는 이들 자금이 다양한 사람들의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이동하고 익명으로 자금을 거래하도록 하는 믹서를 통해 세탁된 사실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탈취한 불법 자금을 이체하고 돈 세탁까지 했다는 설명입니다. 맨델커 차관은 가상화폐 교환소에서의 이러한 술수와 그 외 대규모 절도는 나쁜 행위자들이 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됐다면서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2년 동안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이버 해킹과 연관된 자금이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맨델커 차관은 최근 몇 년간 경제 제재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제재는 테러 지원국과 인권 가해자들, 무기 확산자들의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병력에 해를 끼치지 않은 채 이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행정부에선 재무부가 이란과 북한, 러시아 등에게 전례 없는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두 차례 실험한 가운데 헤더 윌슨 미 공군 장관은 북한을 주변국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육군 장관은 외교적 노력에 대한 미군의 지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헤더 윌슨 미 공군 장관은 북한을 이웃 국가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I don't have a particular comment on the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ies. We consider them to be a potential threat to their neighbors.
윌슨 공군 장관은 13일 워싱턴의 메리디언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열린 미군의 우선순위와 현대화 토론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미한일 세 나라에 대한 위협이 커졌다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을 이웃 국가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한 채 북한의 군사 역량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마크 에스퍼 육군 장관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decision with regard to returning to whatever exercises we did in the past is not a call that a service secretary makes. That's a responsibility of the combatant commander over there in theater.
에스퍼 육군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과거 수준으로 미한 연합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육군 장관은 과거의 훈련으로 돌아갈지 여부는 육군 장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구의 전투지휘관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과 협의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군은 외교적 노력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육군 장관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국익과 동맹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미군의 한국과 일본 주둔으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육군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육군 장관의 임무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군인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슨 공군 장관도 전투지휘관이 추가 병력을 필요로 할 때 군인들을 준비시켜 놓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면서 특히 공군은 위기 발생 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즉각 투입하는 세력 투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3년간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 최소 7건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검찰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 사법부를 통한 새로운 대북 압박 방식이 주목됩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1년 넘게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었지만 정작 이 선박의 압류를 결정한 주체는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이었습니다. 미 연방검찰이 지난 9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요청하며 제출한 소장에는 미국 법원이 지난해 7월 17일 와이즈 어네스토의 압류를 허가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지구 반대편, 그것도 다른 나라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있던 북한 선박이 미 사법당국의 결정으로 한순간에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만약 미국 법원이 압류 결정을 넘어 미 연방검찰의 요구대로 몰수까지 허가할 경우 다른 나라 바다에서 운항하던 북한 선박의 소유권이 미국 정부로 넘어가는 유례 없는 사례로도 기록될 전망입니다. 대북 제재 문제에 미 사법당국이 관여한 건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지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과거 미국 정부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직접적으로 대북 제재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하거나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와이즈 어네스토의 경우처럼 최근 들어 미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를 포함한 미 사법기관들이 나서 대북 제재 위반 사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와이즈 어네스토 직전 대북 제재와 관련된 법무부의 가장 최근 조치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 중국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몰수 소송입니다. 법무부는 당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인 에이펙스 초이스와 위안이 우드를 상대로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했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들은 필요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북한 은행들은 세탁된 자금을 이용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에도 불법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소장에 명시된 몰수 요청 금액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이 59만 9,930달러, 에이펙스와 위안이 우드가 각각 84만 5,130달러와 172만 2,723달러 등 총 316만 달러였습니다. 2017년 8월엔 단둥 지청 금속회사와 이 회사의 소유주 치우펑이 거래한 금액 약 408만 달러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단둥 지청은 최소 4개의 유령 회사를 동원해 대북 제재 품목을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점 법무부는 싱가포르 회사인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 등의 자금 몰수에 나섰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벨머 매니지먼트는 북한 정권과 연계된 회사를 대신해 정유를 구입했고 이후 이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했습니다. 벨머 매니지먼트에 제기된 몰수 요청 금액은 699만 달러로 액수가 공개된 대북 제재 관련 피소 기업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 밖에 지난 2016년 중국 기업으론 사실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단둥 홍샹과 이 회사 관계자 마샤 오홍 등도 연방법원에 피고소된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몰수돼야 할 단둥 홍샹과 관련 회사의 중국 내 계좌 25개가 소장에 명시됐다는 사실입니다. 단둥 홍샹은 지난 2016년 북한과 5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당시 미국과 별도로 중국 정부 역시 자국 기업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소장은 미 법원이 이들 25개의 계좌의 모든 금액을 몰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법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에 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한 건 와이즈 어네스트호까지 포함해 총 5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액수가 드러난 소송 액수를 합칠 경우 전체 몰수 액수는 최소 1,424만 달러에 이릅니다. 법무부는 몰수 소송과 별도로 대북 제재에 연루된 개인 등을 미 법원에 형사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사법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관련 사건은 2건입니다. 그중 해킹 범죄를 저지른 북한 해커들을 기소한 사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해 6월 북한 해커 박진혁 등을 기소하면서 박진혁을 공개 수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국적자인 탄 위뱅도 북한 정부와 각종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현금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현재 FBI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민 형사상 조치를 통해 대북 제재와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건 총 7건이지만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은행 3곳이 대배심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배심의 판단에 따라 이들 은행들이 미 법원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대북 제재 단속에 나선 건 과거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We knew that there was a jurisdictional gap in the law that the Justice Department couldn't really do much against criminal violations.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자문 역할을 했던 스탠튼 변호사는 1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와 사법 관할권에 있어 간극이 있고 따라서 누군가를 체포하지 않는 한 다른 관할권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해 미 법무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민사상 몰수 권한을 활용해 북한의 자금에 대한 동결과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확대 적용했고 이를 통해 위장 기업을 파산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자산을 압류하면 법원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방식은 작동하고 있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에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조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pressure is getting you know so much on the sanctions even though they're not as strongly as enforced as we would like they're having an effect on Kim Jong-un.
제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면서 대북 제재가 강력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김정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압류된 와이즈 어네스토의 사례처럼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협상 재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미국은 협상을 재개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top U.S. priority, the most immediate step the U.S. is seeking from North Korea is to end further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미국의 우선순위, 북한에 바라는 즉각적인 조치는 추가 핵무기 생산 중단이며 최선의 방법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동결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북한이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허용할 수 없는 도발을 한다면 추가 제재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Any serious provocations from the DPRK are likely to trigger additional economic penalties.
북한의 심각한 도발은 추가적인 경제 불이익을 야기할 것이고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 빨리 악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북한이 기한 없이 협상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상 대화는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의 진전을 보일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It's not clear whether the North Korean side will ever agree to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that the United States prefers.
북한이 미국이 선호하는 비핵화의 정의를 받아들일지 분명하지 않고 북한과의 추가 회담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비핵화의 본질과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격화되는 무역 분쟁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대미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양측은 지난주까지 1년 넘게 11차례 고위급 협상을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이에 미국은 10일부터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에 대해 다음 달부터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조치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자제할 것을 경고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했던 중국이 돌연 강경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과 북한의 핵 문제의 관계인데요.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대미 카드로 사용하려 할 수 있고요.
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좀 더 소극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고착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의 재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예. 뭐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일찌감치 그 뒤에 중국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몇 차례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과거처럼 미국을 돕지 않고 있고 미북 관계가 중국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의혹은 주로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제기돼 왔는데요.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비협조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네.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협조가 핵심적으로 중요하죠.
예,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최대 우방이면서 북한에 유입되는 원유와 식량, 현금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생명선입니다.
네네.
이런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거나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고요. 또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도 찬성을 했는데 드러내놓고 대북 제재를 위반할까요?
예,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보다는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 지원이나 협력을 확대 또는 강화하는 쪽으로 북한을 도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특히 북중 국경 지역에서 밀무역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김정은 정권은 대북 제재에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북한 내 약 500개에 달하는 장마당이 여전히 활발한 것은 밀무역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좀 커진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그동안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던 건 무역 협상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미국과 강대강으로 맞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북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름의 결의를 과시하려 할 것이라는
네.
지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좀 더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 악화는 북한에 나쁘지 않은 구도입니다.
예.
게다가 이란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사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는 최근의 국제 정세는 북중러 삼각 구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핵 문제에서 더욱 확고하게 북한을 편들게 됩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양측의 상황을 극적 타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다음 달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무역 문제 말고도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미국의 비협조적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조정관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한 목소리로 북한은 도발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최근 북한의 행위가 명백히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북한의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번 발사는 불법이라며 북한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하는 데 따라 부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발사체가 미사일이 맞는지 맞다면 탄도미사일인지 여부 등을 놓고 미국과 한국 정부에서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정부 측은 북한과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미사일 지칭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9일 두 번째 발사 후 미 국방부는 북한이 서북 지역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결의 위반 행위를 근접 추적 조사해온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좌장을 맡았던 그리피스 전 조정관이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할 때까지 2014년부터 5년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이끌어왔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13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계속하자는 미국의 의지에 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은 대화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VOA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보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에이미 밀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데 대해 계속 우려한다면서 캐나다는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마크 필드 아태 담당 외무 부장관의 트위터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감이라며 대화가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정권이 유엔의 북한인권심사일에 맞춰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낮추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유엔에서 계속 인권 상황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건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9일 제네바에서 수년 만에 개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 회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5년 전 최종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와 책임자 처벌 문제가 조명을 받을 기회였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쏠렸습니다. 북한 정권이 UPR 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단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터프트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VOA에 북한 정권이 외부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한 계산에 따라 이런 도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워낙 황당한 주장을 자주 해가지고 정말 아주 그 조롱받는 집단일 수밖에 없지만 반면 이런 이번 사례를 보시더라도 단거리 미사일 두 발 발사함으로써 완전히 시선을 그 북한의 뭐 무력 시위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세계 시선을 돌려놓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는 싹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의 시선을 미사일에 돌려놓고 정작 인권 개선안을 논의하는 UPR에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때문에 자신들의 인권 증진 노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와 북측 대표단은 제재를 야만적, 비인간적이라고 지칭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북한의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aking the lead in implementing these barbaric and inhuman sanctions are the countries that were more
북한 대표단은 또 여성과 장애인 등 북한의 모든 인구가 어떤 성분 차별도 없이 조화롭고 평등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하게 비난하는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해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고 정치범과 정치범 수용소란 표현 자체도 북한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1, 2차 북한 UPR 심사 때 미국 대표로 참석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런 북한 정권의 주장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always lied about their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useful.
북한 정권은 항상 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지난 두 차례 UPR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국제사회가 이런 거짓말을 이미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과 마주앉아 UPR 심사를 하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인권에 대해 세계 주류사회의 변방에 있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고 국제사회는 이런 UPR 과정을 통해 인권 개선을 계속 북한 정권에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여러 번 발표했던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합니다.
예, 북한의 주장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불법 구금 시설을 운영하면서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면서 그 정치범 관리소의 존재를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정부들, 국제기구들, 시민단체들 지난 약 20여 년 동안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를 계속 조사해왔습니다.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조사를 해왔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조사를 해왔고 그러한 불법 구금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터프트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그런데도 정치범 수용소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에서의 그 관리소다, 정치범 수용소는 그 김과 왕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김씨 왕조의 정권 보존의 핵심 통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폭정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인민들을 억압하고 기본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집회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등등 이러한 그 기본권을 빼앗고 그 테러를 통해서 두려움으로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폭정이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운영은 북한 정권과 절대로 그 구분할 수 없는 그 북한 정권의 그 핵심 통치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해체는 북한의 진정한 개혁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이 될 수 있지만 김 씨 정권의 속성상 스스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UPR에서 매우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스칼라트 총장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발언을 보면 조금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는 중요한 이슈들도 거론했지만 북한의 가장 사악한 인권 요리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민족화에 때문에 심각한 북한 주민이 받는 인권 침해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 있지만 현 상황은 민족의 화해가 아닌 김 씨 일가 정권과의 화해로 보인다는 겁니다. 스칼렛 총장은 진정한 화해는 북한 주민들과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자유마저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삼가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unfortunate and we should be abl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countries even if we criticize them for their actions.
인권 탄압 국가들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그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처럼 인권 변방에 있는 국가와는 더욱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UPR에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리 개선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 정부에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 포로 사안을 제기하길 바란다고 짤막하게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대중국 추가 관세 품목을 공지한 가운데 앞으로 3주에서 4주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성패를 알게 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이란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배경을 조사하도록 연방검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중국과의 무역협상 소식부터 볼까요? 앞으로 3-4주 정도 뒤면은 성패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3-4주 아니면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성공할지 여부를 알게 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성공할 거란 예감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3-4주. 새로 부과한 관세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그 즈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0시를 기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렸는데요.
네.
이날 이후 선적하는 제품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산 제품은 주로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세의 실제 효력은 3주 정도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나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다음 달 1일을 기해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약 2,500개 품목에는 25% 관세가 붙게 되고요. 1,000여 개 품목에는 20% 관세가 붙게 됩니다.
네. 그래도 양측 모두 협상을 아예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광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발표했습니다. 광상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중국의 의지와 각오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 막바지 단계에서 약속을 깼다. 그래서 협상이 깨졌다 이렇게 중국을 비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트위터나 공개 연설을 통해서 중국이 거의 합의가 된 상황에서 협상을 뒤집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네. 경상 대변인은 협상은 토론의 과정이며 토론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이 있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약속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쟁점들이 문제가 된 걸까요?
예,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최종 합의문에 지식재산권 도용과 강제기술 강요 금지 등을 법제화하겠다는 문구를 빼고 대신 규제나 행정조치를 하는 것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경수왕 대변인이 중국은 지난주 미국의 고위급 협상단을 보내며 계속 진실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며 미국이 이를 뒤집었다면서 결코 중국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또 새로 추가 관세 품목을 발표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10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올리고 또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추후 25% 관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미국 무역 대표부가 13일 이 홈페이지에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을 고지했습니다.
25%씩 관세가 올라가는 품목들 어떤 것들인가요?
네, 중국산 의류와 신발, 연필 깎기부터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예.
하지만 희토류와 제약품, 약품 원료 등은 제외됐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네, 이것은 다음 달 17일 공청회를 열어서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아직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까?
네, 이날 백악관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접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시 주석과 만남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악화되길 바라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제1위와 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부터 무역 전쟁에 돌입하면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피해를 볼 거란 지적이 전문가들뿐 아니라 미국 행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에 사들이는 콩이 전체 미국 수출 콩의 60%에 달합니다. 중국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를 수입하지 않게 될 경우 미국 농가가 입을 타격이 큽니다.
네.
특히 농축산업에 주력하는 중서부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농산품을 사들여서 가난한 나라에 나눠줄 거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13일 러시아 휴양도시인 소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납니다. 이 폼페오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국무장관 취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네요.
네, 폼페오 장관의 러시아 방문 이유가 뭔가요?
예,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이란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고요. 시리아 내전, 또 최근 교착국민에 빠져있는 북한 핵 문제 등 국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이란과의 긴장 국면 해소 방안 등 폼페오 장관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초 폼페오 장관이 가기로 했던 곳이 소치가 아니라 모스크바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폼페오 장관이 1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또 미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소치로 날아가서 13일 푸틴 대통령과 러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모스크바 방문을 취소하고 벨기에 브뤼셀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네, 브뤼셀로 향했던 이유가 있죠.
예,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찾아서 동맹국들과 아랍에미리트 연안에서 발생한 이 선박 공격에 대해 논의를 했고요.
네.
이란이 걸프만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고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 특사가 전했습니다.
예. 아랍에미리트 연안에서 발생한 선박 공격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아랍에미리트 근해에서요. 지난 10일 선박 4척이 사보타주 그러니까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피해 선박은 사우디 국적 2척, 노르웨이 국적 1척, 또 아랍에미리트 국적 선박 1척이었는데요.
네네.
이 중 사우디 유조선 1척은 미국을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공격을 당한 곳이 이란과 가까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데요. 이란은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최근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해왔습니다.
네, 공격한 곳이 어느 쪽인지 아직 알려진 건 없죠.
네, 아랍에미리트 측은 공격의 배후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사건 조사를 의뢰했는데요. 이 초기 조사 결과 공격을 받은 선박들이 폭탄 공격으로 선체에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초기 조사임을 강조하면서 이란이 이번 공격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있지만 아직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이란 정부는 이번 사건이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헝가리 총리와 회담하면서 기자들에게요. 이란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면서 이란이 뭔가를 저지르면 그건 큰 실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조사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존 더럼 연방검사에게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네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감청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며 수사를 벌였는데요.
네.
이 수사가 합법적이었는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얘기가 그 앞서 바 장관이 관련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 장관이요.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요.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근원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를 담당할 이 팀을 꾸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더럼 검사는 최소한 2주 전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청문회 그때 청문회 발언이 큰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대한 이 염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바 장관이 말한 건데요. 바 장관은 이 선거 캠프에 대한 염탐은 큰 문제라면서 적법한 절차에 입각해 벌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역시 지난주 FBI가 감시 권한을 남용했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또 바 장관의 이 염탐 발언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거라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 장관 역시 지난달 청문회에서 이 부적절한 감시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FBI와 법무부가 트럼프 선거 캠프를 불법 감시했다면서 관련 조사를 촉구해왔습니다.
네.
또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하면서 트럼프 캠프가 아니라 민주당 쪽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요.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트럼프 선거 캠프 측하고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말하는데요. 이 문제를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양측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자, 러시아 스캔들 수사 착수 경위를 들여다보게 된 사람이죠. 더럼 검사. 어떤 사람입니까?
네, 미국 동북부 코네티컷주에서 일하고 있는 연방검사인데요. 공직자들의 부정이나 윤리 규정 위반 등을 조사한 경력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특별검사처럼 수사 권한이나 범위가 크진 않다고 합니다. 이 더럼 검사는 제임스 베이컨 전 FBI 법률 고문이 언론의 기밀 정보를 흘렸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베이커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조사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최소한 두 건이 더 있습니다.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이 트럼프 선거 캠프 자문이었던 카터 페이지 씨에 대한 감청 영장 발부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
5월 말이나 6월 초에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존 후버 유타주 연방검사 역시 FBI가 당시 감청 권한을 남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이 바 장관이 미국의 국가의 일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거나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 26도, 남포 아침에는 12도, 낮에 2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1도, 중강 아침 최저 5도, 낮에는 29도까지 올라갑니다. 강계 아침 최저 7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3도. 개성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는 26도. 사리원도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함흥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23도. 해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7도. 원산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2도. 청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5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이 최저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구름 조금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뷰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은 자국 선박을 압류한 미국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며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조처를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들의 행위가 금후 정세 발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숙고하고 지체 없이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식 힘의 논리가 통하는 나라들 속에 우리가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억류하고 있던 북한 국적 화물선 YG 어네스트를 최근 넘겨받아 압류했습니다.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현재 미국령 사모아섬으로 이인됐습니다. YG 어네스토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산 석탄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한 첫 사례로 기록된 YG 어네스토는 미 연방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몰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러시아 소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미러 양국이 공통의 이해를 찾고 진정으로 굳건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관계 개선이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같은 날 저녁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에 앞서 폼페오 장관과 진지한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중거리 핵전력 조약과 이란 위기, 베네수엘라 사태 등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러시아 방문에 앞서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이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치러진 필리핀 중간선거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승리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 연합이 상원 12석 가운데 9석, 하원 297석 가운데 245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필리핀 중간선거에서는 의회, 시장, 주지사 등 18,000개 자리를 선출합니다. 국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로 국정 추진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야권과 국제사회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내 정책이 인권을 짓밟는다고 비난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이라도 중국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고 지난번 무역 협상이 거의 성사된 게였지만 중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협상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협상에서 어느 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관세 부과가 미국의 많은 돈과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만남이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3주에서 4주 안에 판가름 날 것이라며 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최근 보복 관세를 주고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현행 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근해에서 지난 12일 사보타주, 의도적인 파괴 행위 공격을 받은 선박들은 폭탄 공격으로 선체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관리가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번 공격에 관여했다고 의심하지만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어제서 성명을 내고 자국 유조선 두 척이 12일 UAE 푸자이라항 인근에서 공격을 받아 선체가 많이 부서졌다고 발표했습니다. UAE 당국은 선박 4척이 공격받았지만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UAE 동부에는 푸자이라항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 있고 이란과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